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마음으로 이어지는
찬양의 향기 가득한 시간,
내 마음의 찬양. 북조선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내 마음의 찬양 주나무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지아 자매입니다.
네, 오늘은 좀 특별하게 하나님께 서운하고 짜증났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하자매님은 하나님에게 화가 나고 짜증났던 적이 있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지내다 보면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화도 나고 또 때로는 투정도 부렸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항상 올바른 생각과 바른 모습만 보여드리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속마음을 숨기고 항상 웃는 모습에 가면만 쓰는 것을 싫어하시죠?
진짜 믿음과 신앙은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나눌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해요. 다윗도 시편에서 하나님께 속상함과 억울함을 있는 그대로 토해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인자하게 우리의 분노나 짜증에도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타일러 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라는 것이 정말 맞네요. 우리가 이렇게 때때로 투덜대고 화를 내도 자상하게 대해주시니까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자상함과 오래 참으시는 은혜가 오히려 우리를 짜증나게 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만큼 마음이 넓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항상 누리는 우리가 그 은혜와 자비 때문에 오히려 화나고 짜증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비교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얼마나 초라하고 좁은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짜증나는 은혜입니다.
짜증나는 은혜? 정말 안 어울리는 표현이네요. 어떤 내용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찬송가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함께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화를 내고 짜증을 냈던 요나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요나 4장 1절에서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더라. 아멘.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갔다가 나온 이야기가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면서 하나님께 화를 내는 장면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요나가 하나님께 화내고 짜증내는 그 이유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 출신이었는데 당시 아수르라는 큰 제국에게 침략과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벌하신 거죠.
아수르라는 제국은 마치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일본 제국주의자들과 비슷하네요. 나라를 빼앗고 우리를 착취했으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가 비슷하죠. 당시 요나가 아수르 제국을 싫어했던 이유를 잘 생각해보면 요나가 하나님께 짜증을 내는 것이 오히려 이해가 됩니다. 아수르의 역대 왕들의 업적을 기록한 비석이 발굴되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귀족들의 껍데기를 벗겼고 3,000명의 포로들을 불에 태워 죽였다. 나는 한 명의 포로도 남겨두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손과 발을 자르고 코와 귀를 베어내기도 하였다. 수많은 병졸의 눈을 도려내기도 하였으며 처녀들을 통째로 굽기도 하였다.
자기가 이렇게 엄청난 정복자라고 힘을 과시하기 위해 기념비에 적은 내용이죠. 하지만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잔인한 악마 같은 나라였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침략을 당한 가슴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정복하는 침략 국가에서 자기가 적을 죽였다는 공을 세우기 위해 죄 없는 노인, 아이, 여자들의 귀와 코를 잘라서 자기 나라로 보냈다고 하죠. 심지어 그 귀와 코를 보관한 코무덤, 귀무덤이 일본에 있습니다.
요나가 화날만 하네요. 이렇게 잔인하게 자기 민족을 괴롭힌 아수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었겠어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 성으로 가서 모든 악에서 돌이켜서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그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요나는 혹시라도 니누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용서받을까봐 아예 니누의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갔죠.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기도했던 거네요.
상황을 알고 보니 요나의 심정이 이해되죠. 아수르 사람들이 정말 미운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면서까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으니까요. 요나가 3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항복하니 물고기가 니느웨 성 근처 바닷가에 요나를 토해냅니다.
반대로 도망갔는데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으로 배달시키셨네요.
아마도 성경에 기록된 큰 물고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백상아리나 고래상어로 예상합니다. 몸속에 큰 먹이를 삼켜서 저장하는 습성이 있고 20m 정도로 엄청나게 큰 개체도 있다고 하죠.
진짜 마지못해 억지로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하는 기분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물고기가 토한 액체로 더러운 상태로 니느웨 성을 가야 했으니까요.
바로 그 상황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볼까요? 요나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성 전체를 돌아다니려면 3일이 걸릴 정도로 큰 성을 요나는 대충 하루만 돌아다니면서 40일 후에 그냥 망할 거라고 말합니다.
정말 니느웨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대충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 악한 사람들이 갑자기 회개할 수 있었을까요? 이상할 정도로 니느웨 성 사람들과 왕이 하나님께 너무 쉽게 항복하는 모습이 정말 이상합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다행히도 과거 아수르 제국의 역사 기록이 발굴되었는데 기록에 따르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3년 전인 기원전 766년쯤에 큰 홍수가 나서 도시가 완전히 망가졌다고 합니다.
알 수 없는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고대의 왕들은 신들이 화가 났다고 생각했다죠. 아수르 사람들도 자기들이 섬기던 많은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 노력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신들에게 빌었지만 그 다음 해엔 전염병이 돌아서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니느웨 사람들은 뭔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는 새로운 해석도 있는데요. 과거의 해와 달과 별의 위치를 추정해 본 결과 기원전 763년 6월 13일에 태양이 달에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일식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때 태양이 빛을 잃는 불길한 현상이 나타났다면 정말 무서웠겠어요. 니느웨 왕과 모든 백성이 급히 회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번 확실한 경고를 주셨기 때문이네요.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을 기회가 되었으나 요나는 오히려 매우 화가 나고 짜증났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가 넘치시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용서받고 구원받을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나의 원수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 너무 싫은 마음이겠죠. 악한 자들까지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마냥 좋지 않을 수 있겠네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경우는 지금도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렇게 악한 자들이 많고 심지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핍박당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리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을 처벌하지 않으시고 계속 놔두시는지 항상 답답하고 짜증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오래 참으시고 악한 자들도 회개하면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것이 억울할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착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면 은혜라고 할 수 없겠죠? 예수님도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악에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답답하고 짜증날 정도로 죄인들을 기다려주시고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나도 용서받고 살 수 있는 거네요.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는 보통 전혀 기억하지 못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들은 정확하게 기억하니까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상 숭배한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앗수르가 자기를 학대한 것만 기억하는 것과 같네요.
우리는 각자의 옳고 그름을 근거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누군가의 풍요로움과 선함은 다른 누군가에게는 착취와 억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완전히 믿을 만큼 신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죠.
이런 악인이라 할지라도 기다려주시고 그 악한 일에서 떠나 하나님께 순종하길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신실하신 분 맞네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노래한 찬송가를 준비했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가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창코 날 지키시며 언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사랑 나타내네.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심과 동시에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은 다른 수많은 죄인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내 죄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모든 악한 자들도 죄에서 벗어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넓으시네요.
모든 죄악을 처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돌이켰을 때 용서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자와 악한 자 모두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생각하며 찬송가 오 신실하신 주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말도 안 될 정도로 급하게 회개하는 것을 보고 짜증이 났습니다. 니느웨 성 밖에서 작은 초막을 짓고 앉아서 혹시라도 그 성이 망하는 것을 지켜보려고 했죠. 성내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려고 방넝쿨을 자라게 하시고 덮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인자하신 것 같아요. 저라면 계속 못 알아듣고 짜증내는 요나를 콱 한 대 때려줬을 것 같은데 방넝쿨로 오히려 그늘을 만들어주시네요.
요나는 하루아침에 자라서 그늘을 만들어준 방넝쿨 때문에 매우 기뻐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곧 하나님께서 그 넝쿨을 벌레가 먹어버리게 하시고 뜨거운 바람으로 그늘이 없어진 요나를 괴롭게 하시죠.
요나는 역시나 하나님께 또 짜증을 내면서 더워 죽겠다고 불평을 하네요. 일반적인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믿음직스러운 모습으로 나오는데 요나는 그냥 투덜거리는 자녀 같네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죠. 우리도 요나처럼 작은 나의 편안함 때문에 기뻐하거나 절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룻밤 자라는 방넝쿨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다른 수많은 사람이 죄로 죽어가는 것을 신경 쓰지 않죠.
좀 찔리는데요. 요나만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보다 나에게 이득을 주는 작은 일에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짜증나고 화내고 있는 이유가 잘못되었음을 알려주시고 악한 자들이 죄에서 떠나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에 질투하고 짜증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하찮은 것을 더 소중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이제 짜증나는 은혜가 뭔지 궁금증이 풀리셨죠? 짜증날 정도로 악한 자를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때문에 우리도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악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더 깊게 생각해보면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악한 자들이 구원받는 것에 화내고 짜증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했다면 그들이 범한 악한 일들을 멈추고 선하게 변할 테니까요.
아멘입니다. 어느덧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원수가 화나고 짜증날 정도로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조차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북조선과 남조선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의 찬양 주나무
엄지아였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광야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광야에
배움이 있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그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학교 조선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세상이라는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섬기는 저 길목사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현재미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죠?
네, 목사님. 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또 은혜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더위를 어떻게 견뎌요?
너무 덥습니다. 나갈 때 우산도 챙겨야 되고요. 물도 챙겨야 됩니다. 너무 더워서 부채도 챙겨서 나갑니다.
맞아요. 아유, 감사하네요. 25번째 요리문답. 제가 이제 몇 주를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네 번째인가요? 네. 길죠. 지난주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는 그 전주에 이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속성과 사역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요, 그랬죠. 2주에 걸쳐서 뭐 아마도 한 17가지 정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를 살펴봤었습니다. 뭐 2주에 걸쳐서는 했지만 정리도 한번 해볼 겸 전부 오늘 복습을 하는 이 시간에 말해보죠. 우선 그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을 말하기 전에 이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 그랬어요. 이제 그것 위에서 17가지가 바로 하나님이신 건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분이다. 야훼 여호와.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원인도 없으신 분이고 그러면서도 모든 존재의 원인이시다. 이제 그게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자, 이걸 전제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어떤 분이냐 이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먼저 영적인 분이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형체가 없으시고 눈에 보이지 않으시며 감각으로 알 수 없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라고 했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지성적이십니다. 성경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 지식의 신 또는 지혜의 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맞아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이 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자연을 만드셨지만 자연인 분도 아니에요. 자연이 그분이 아니죠. 또 자연의 일부분도 아니에요. 당연히 어떤 물질도 아니에요. 물질을 가리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그분의 본질은 다른 것들과 혼합되어 있지도 않고 뒤섞여 있지도 않으십니다. 다른 모든 것들과는 전적으로 다르시고 구별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형체는 없으시지만 그러면서도 만물을 존재케 하시는 분, 네, 그런 분이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불가해 하신 분이십니다.
네.
이해되어지지 않는 분이십니다. 또 광대무변, 또 너무 넓고 가장자리가 없고 너무 커고 너무 끝도 없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의 지각이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뭐 지금 뭐 인공위성 이런 것이 생겨가지고 아 나라가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이제 잘 알지만 예전에는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한 나라의 땅덩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모양을 그려낼 수가 없었던 거죠. 점차 그려낼 수 있는 시기가 왔지만 그때 그려진 것을 보면 실제 지금 모습과 너무나 다르고 우스꽝스럽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해하고 바라보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도구가 생겨서 그런 걸 넘어설 수 있게 되었지만 그게 광대무변이죠. 한 나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은 얼마나 넓고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겠죠. 여섯 번째, 하나님은 스스로 지극히 완전하신 분입니다. 이건 이런 의미죠. 그의 완전하심에 필요한 모든 것을 홀로 지니고 계세요. 그래서 그의 영광이나 복락을 증가시키기 위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아,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덧붙일 필요가 없으신 분, 지극히 완전하신 분이죠.
일곱 번째,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본질에 있어서, 그분의 뜻에 있어서, 그분의 위치에 있어서 변함이 없으십니다.
네, 맞아요. 뭐 하나님의 약속과 경고가 바뀌는 경우가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 불변하다는 것 어떻게 생각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런 경우는 다 언제나 약속이나 경고가 조건적이었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한다면 너희가 돌이킨다면 이런 것이었기 때문인 거지 하나님 그분 당신이 뭐 변한다 그건 절대로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여덟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자신이 행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하실 수 있으시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오직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데 만물을 그의 권능 가운데 지니시고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요. 아홉 번째, 하나님은 무한히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이건 이런 의미죠. 자기 자신과 또 자기로부터 비롯된 만물들을 단번에 또 완전하게 또 항상 보시고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두렵죠? 또 뭐 위로도 돼요. 또 무한히 지혜롭다는 건 이런 의미도 있어요. 천사들이나 사람들에게 지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의 원인이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열 번째는 하나님은 무한히 선하신 분입니다. 율법과 복음에 계시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네, 성경을 보면 아 하나님 참 선하시다. 이걸 알 수밖에 없어요. 열한 번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신 것과 그 내용들을 보고 또 그것을 변함없이 일관적으로 시행하시는 것을 보면 야, 하나님 정말 의로우신 분이구나. 이거 뭐 모를 수가 없죠.
네, 열두 번째는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에 대해 참되고 확실한 지식을 갖고 계시며 모순된 것을 뜻하거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또 절대로 속이지 않으시고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며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대로 행하십니다.
열세 번째, 하나님은 순결하신 분이죠. 예, 하나님께서는 본성이 지극히 순결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순결한 걸 사랑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명령하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겉으로나 속으로나 명령하신 것을 지켜야 하지 않는 그 상태, 그런 상황, 그런 대상들을 지극히 역겨워하시고 심하게 벌하십니다.
열네 번째,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 또 형벌을 미루시는 것, 모든 이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는 것, 또 당신의 원수들에게와 전혀 무가치한 자들에게까지 은택을 베푸시는 것, 무엇보다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고 죽음에 내어주신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긍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죠. 열다섯 번째,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입니다. 너그러우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지금도 보존하고 계시죠. 모든 피조물들, 특히 이 사람들에게 값없이 돈 받고 하시지 않잖아요. 한량 없는 사랑을 지금도 계속해서 베푸고 계십니다.
16번째,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네, 맞아요.
하나님은 모든 죄책이나 비참함, 또 의무나 억제로부터 자유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자유로우시면서도 의롭게 모든 일들을 뜻하시고 행하시는데 그분이 기뻐하시는 때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그 일들을 뜻하시고 행하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요? 죄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와, 이렇게 17가지 되는 하나님을 한 번에 다 암기하거나 또 이것을 네,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이거예요. 이 모든 것을 동시에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과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을 도무지 믿을 수 없다. 이제 그분이 이제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하시긴 하셨는데 부분적으로 이해하신 거죠. 제일 많은 게 아, 하나님 참 사랑이 많아, 긍휼이 많아, 긍휼이셔, 자비로우셔. 이제 그것만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여기 17가지 중에 보면 또 뭐가 있어요? 죄도 미워하시죠. 또 이제 긍휼과 자비라는 건 이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회를 주셨을 때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그분은 변함이 없지만 그분이 죄를 대하는 태도에는 이렇게 경고하신 다음에 바꾸기도 하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동시에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했을 때 이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 지금은 뭐 17가지인데 굉장히 이제 요리문답 이 하이델베르크는 세밀하게 잘 뽑았어요. 아주 훌륭해요. 이걸 동시에 하나님께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부터 새로운 내용을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계속해서 25번째 질문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신적인 분은 오직 한 분이신데 어째서 그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를 말합니까? 답은요?
이 구별된 삼위께서 한 분이시며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말씀 속에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다룰 주제는 이제 25문의 세 번째예요. 하나님이 한 분? 그래. 그럼 그거 어디서 나타나는 거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지?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세 분이시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 맞아요. 우리가 뭐 두 분이냐, 세 분이냐, 하나님은 당연히 한 분이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는 당연한데, 이제 믿음을 믿었거나 아니면 믿고 있는 중에 그런 것이 잘 이렇게 와닿지 않거나. 그래서 사실은 알고 있긴 하지만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에 대한 증명입니다. 시작할게요. 첫 번째 증거는 너무나 당연히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 하윤 자매님 읽어주느라고 수고를 하셔야 되는데 한번 이곳을 읽어볼게요. 신명기 6장 4절, 신명기 32장 39절, 이사야 44장 6절, 고린도전서 8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지금 읽은 데 말고도요. 시편 18편 31절, 이사야 37장 16절, 45장 21절, 호세아 13장 4절, 말라기 2장 10절, 마가복음 12장 32절, 로마서 3장 20절, 갈라디아서 3장 20절을 비롯해 성경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한 분이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어디서 알 수 있어? 그럼 우리는 이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해야 돼요. 성경 봐, 성경 봐. 그러면 돼요. 자, 둘째로 교회가 예배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적이나 예언과 같은 분명하고 확실한 증언들을 통해서 계시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 44장 7절, 시편 86편 8절.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네, 이런 놀라운 일들이나 어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들, 또 확실한 어떤 증거들을 통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완전한 분을 말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분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한 분이시구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라는 세 번째 증거는 이것입니다. 홀로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또 최고의 권능과 위엄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한 분 이상일 수가 없겠죠. 그런 분은 딱 한 분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 지고하시고 더할 나위 없이 아주 높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외에는 그만큼 위대한 존재가 있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걸 봤을 때 그런 분은 한 분인데 그러한 일을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볼게요. 이사야 42장 8절, 디모데전서 1장 17절, 요한계시록 4장 11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네,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라는 네 번째 증거는 이것입니다. 최고로 완전하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실 수밖에 없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각 부분에 있어서 절제적으로 완전하시다는 거죠. 만약 최고도 아니고 완전하지도 않은 존재를 하나님으로 여긴다면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겠죠. 시편 89편 8절은 하나님의 이런 완전하심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네, 누가 있어? 어디 한번 나와봐. 아무도 못 나온다는 거죠. 결국 그런 분은 한 분, 누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라는 다섯 번째 증거는 이것입니다. 전능한 존재라는 건 한 분 이상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만일 그런 존재가 여럿이 있다면 서로 방해하고 서로 갈등하고 대적하겠죠. 결국 그 이야기는 전능하지 않게 되겠죠. 자,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다니엘서 4장 35절.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께 왜 그러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할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거네요. 전능하신 통치권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손을 금하여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말할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견줄 존재가 없는 거죠. 왜 이래, 그런 거 하지 마, 이럴 존재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라는 여섯 번째 증거는 이겁니다. 여러 신들이 존재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럼 그들 중 어느 하나도 나머지 신들을 다스릴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럼 결국 그 모든 신들은 불완전하게 되지 않을까요? 따라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한 분이어야 되는데 결국 그 신들이라는 건 하나님이 아니구나라고 이제 드러나겠죠. 쓸데없는 존재들이 돼버릴 거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말씀하고 있냐면 시편 93편 1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네, 그 다스린다가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갈등한다, 서로 경쟁한다 이런 신들이 여러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오직 어떤 한 분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부로 견줄 수도 없고 하지마 그럴 수도 없고 아까 네 번 다섯 번째 진 것처럼. 그래서 바로 그분이 누구냐? 우리가 이제 예배하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만물을 다스리시니 경쟁자가 없이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라는 일곱 번째 증거는 이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뭐 계속해서 하나님은 광대무변하신 분이라고 했는데 만일 이 광대무변한 존재가 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당연히 그들 모두 절대로 광대무변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무한한 존재는 하나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요. 이제 두 가지가 나오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 이제 유한한 존재가 되고 말아요. 이제 비교하는 존재가 됐다는 건 이제 그건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신들은 여럿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 신은 하나고 무한하신 분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그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라는 여덟 번째 증거는 이거예요. 만물의 제일 원인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윤자매님 부모님이 엄마 아빠 그렇게 한 쌍이시죠?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이제 부모님이 한 쌍 맞죠?
네, 그럼요, 목사님. 세상에 두 쌍의 부모를 가진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당연히 인간은 한 쌍의 부모를 통해서만 존재할 수가 있죠.
맞아요. 어떤 한 인간이라는 존재는 한 쌍의 부모를 통해서만 존재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할까요?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한 분이죠. 주. 또 만물의 제일 원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 하나예요. 하나. 그. 결국 만물의 근원인 시작은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 인간의 근원이 한 쌍의 부모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죠.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라는 아홉 번째 증거는 이겁니다. 최고선이라는 것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볼 때도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죠. 현재민님 만약 최고선이 둘 이상이 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글쎄요. 그 중에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더 위대하거나 아니면 더 열등하거나 또는 서로 동등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만일 위대한 것이 있다면 첫 번째 최고선은 최고선일 수 없겠죠. 또 반대로 더 열등한 것도 최고선일 수는 없을 거고요. 서로 같다고 해도 최고선이라고 할 수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최고라는 것은 하나일 때를 말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요. 정확합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걸 쭉 살펴봤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고백해야 하냐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예배하거나 경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모든 선한 것들에 대해서 이 한 분 하나님 위에 다른 어떤 것도 집중하거나 갈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받은 것들에 대해 오직 그분께만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네. 성경의 구절들을 보면 여러 신들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구절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시편 82편 6절에서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또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5절에는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또 출애굽기에도 있는데요. 출애굽기 7장 1절에는 모세가 바로에게 신같이 되었다는 말씀도 있고요. 또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는 마귀를 이 세상의 신이라고도 말했더라고요.
성경이 뭐 여러 신들을 말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거죠. 일단 이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 혹은 신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그건 이중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당연히 첫 번째 의미는 뭐겠어요?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알아본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신, 그걸 말하는 거겠죠?
맞아요. 본성에 의해서 하나님이시고 또 그렇죠. 아무에게서 그 존재가 비롯되지 않는 또 스스로 홀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죠.
맞아요. 그 17가지의 속성을 동시에 갖고 계신 그 하나님, 그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신이라고 했을 때 그 의미 말고도 이런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통치자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또 뭐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을 재판관이라고도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도 성경은 가끔 신이라고 말을 해요. 그것은 그들의 위엄과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당하는 직분 그 자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8장 15절을 볼게요.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이라고도 가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치자들의 말을 잘 들어야 하긴 하는데 자기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받았다고 알지 못하고 다스리는 자들이 있거든요. 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니라.
네. 하나님께서 어떤 통치자들, 나라의 지도자들이나 재판관들을 땅 위에 당신의 종들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이렇게도 불러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자기 자신의 이름의 존귀를 부여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가끔 신이다라고 부르시기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은 가끔 천사들을 향해서도 신이라고 불러요. 시편 8편 5절을 읽어볼게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네, 여기 9절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에서 이 하나님이 뭐냐면 원래는 신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신들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인데 이 신들은 또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천사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를 이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결국 천사들을 신이라고 부르는 건데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제 그들의 본성이나 능력이나 지혜나 위엄이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천사들 하면 일단 인간보다는 대단한 능력이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천사들의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신하는 거죠. 어떤 그들의 직분 때문에 신이라고도 불러요. 가끔은 마귀를 신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세상의 신이다 뭐 이렇게. 왜냐하면 어쨌든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에 따라 그들은 사람이 가진 것보다 훨씬 큰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아까 천사들을 신이라고 부르는 첫 번째 이유와 같아요. 마지막으로 특정한 사물들이나 피조물들을 신들로 경배하고 있는 자들의 생각에는 모든 게 신이잖아요. 개도 신, 돌도 신. 그래서 이제 우상도 신이라고 불리는데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신 또는 신들이라고 성경에 말하기도 하죠. 예레미야 10장 11절을 볼까요?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어떤 사람들은 자기 배를 신처럼 섬겨요. 그래서 맛있는 걸 갖다 바치잖아요. 빌립보서 3장 19절.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25문 신적인 분은 오직 한 분이신데 어째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말합니까와 그 답에 관한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 지체된 북조선의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십시오. 광야 한가운데서 건강하고 안전하길,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하길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우리는 그 아래서 즐겁게.